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버캠프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뵙는 것 같고 어머니를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5세이신데요. 1차 수양회에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1차 수양회 복음반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1차 수양회에 와 계시더라고요. 실버에 안 오시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셸프 캠프 안 오시고 늘 일반 수양회로 오시는데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 수양관에서 이렇게 뵐 때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너무너무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처음으로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자식들의 권유나 주변 분들의 권유로 처음 수양에 오신 분들 계실 줄 아는데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저희 아버지는 한상코 이제 거절하셨는데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믿는다. 그게 이제 제 아버지의 18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면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믿는다. 늘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하나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목사인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하는데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져. 이제 말도 안 돼 하는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면 능히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안 믿냐? 예,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안 되겠냐? 되지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래 내 앞에 큰 산과 같이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이걸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면서 그러면 내 앞에 가장 큰 산이 뭔가? 그게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큰 산으로,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야, 우리 아버지는 구원 안 받을 것 같아. 왜?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믿는다고 하시니까, 아예 거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산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지는 가장 큰 산이 안 믿는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옮기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저희 아버지를 수양에 초청하기 위해서 명절에 이렇게 고향에 가서 초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수양에 한번 갑시다. 안 간다. 단호하게 이제. 그래도 한번 가셔야죠. 한번 갑시다. 그때 제가 이제 또 복음반을 맡고 있어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큰 일을 맡았는데 한번 꼭 갑시다. 그래도 안 간다. 자꾸 권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 듣냐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뭔 소린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는 이북 이제 평안도가 고향이신데 혼자 이제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혼자 먼저 내려와서 자리 잡아놓고 가족분들 모셔오려고 했는데 못 올라간 척 하신 거예요. 145대 때 이제 밀리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에 이렇게 참전하셔서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시고 이제 국가 유공자가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평생 이제 나만의 홀로 이렇게 외로이 이제 사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은, 저희 형제간이 일남 4녀니까 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평생 외로이 살아왔으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오손도손 사는 것인데, 어느 날 제가 집안에 이제 족보에도 없는 이제 예수를 믿더니만 휑하니 이제 복음 전한다고 사역자 이제 한다고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마음에 그게 이제 막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탁 맺혀 있으니까,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 듣냐면서.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나서 이제 집을 올라오는데, 그때는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그해 이제 겨울에 들었던 1월 1일 날 새벽에 이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대학생 캠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월 1일 날 새벽에 박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에 또 별을 만드시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 깜깜한 밤하늘에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에 가더라도 어둠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참 소망스러운 것이, 그렇지, 아버지는 안 간다고 하시고 절망스러운 형편이지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어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내게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어둠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이면 이제 수양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권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수양회 한번 갑시다.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간다. 그래도 한번 가시지요. 안 간다. 아니, 다른 부모님들 다 왔다 가셨는데 아버님만 안 오십니까? 뭐 그럴까? 안 온 사람도 있겠지. 아니요, 아버님, 다 왔다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다 왔다 갔는데 어떻게 아버님만 안 오십니까? 그래도 이제 오시려고 안 하는데. 제 아내가, 아니 아버님, 자식 가는 길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 되겠냐고.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러면 내가 간다고 점수에 보탬이 되나 하시는 거예요. 왜 직장에 보면 이 고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제 아내가 되지요 아버님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아버지 마음이 순간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자식 가는 길에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방해를 해서 되겠냐고 하니까 순간 저희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럼 어째 가면 되나? 예, 그 교회에서 오는 차가 있으니 그 차로 오시면 됩니다. 순간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수양회를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믿기질 않는 거예요. 꿈만 같은 거예요. 오늘처럼 이래 월요일날 여러분들 수양간에 오셨죠? 예, 제가 일찍 와서 저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수양간에서 아버지를 뵙다니 꿈만 같은 거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저희 아버지가 수양간에 탁 차에서 내리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수양회를 오시다니. 여기 처음 와 계신 분들 자식들 마음은 그래요. 얼마나 꿈만 같은지 압니까? 그래 마음이 막 설레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첫날 이렇게 저녁에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듣고 2부에 개인 상담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멀찍이해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개인 상담을 받는가 보니까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왔다 가면 고가 점수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왔다만 가면 되니까 이제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둘째 날이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반이 시작됐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저희 아버지를 그때는 노인 복음반도 있었는데 노인 복음반 말고 제가 전하는 복음반에 와서 한번 들으시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보면은 그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 탁 설교하는 걸 본 거예요. 복음반에서 이제 탁 말씀을 전하니까 참 저희 아버지가 신기한 듯이 이제 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아들이 아니죠.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이제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예배가 마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상담 좀 하다가 뭐 벌떡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담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바꾸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구원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길을 바꾸란 말입니까 하면서 벌떡 일어나 가버렸대요. 아이고 세상에 절에 가버리면은 이제 어째 구원을 받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번 왔다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점수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보탬만 주고 이제 가시려고 이제 절대로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새벽에 저희 일찍 저희 아버지 숙소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한번 마음의 대화를 한번 나누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 길로 오려고 생각할 때 제 마음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온 거 아는데 저는 어릴 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이 없으니까 저희 이제 외할머니 동네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외삼촌 이모들 집에 자주 와서 집에 이제 친척들이 북적거렸는데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집은 없다가 명절만 되면 북적거리는데 우리 집은 명절만 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되셨을 때 저희 누님들이 아버님 환갑하셔야죠. 안 한다. 그 다음 칠순이 되셨을 때 아버님 칠순 하셔야죠. 안 한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도 권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부모 환갑 못 챙겨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 환갑 받겠냐. 야 아버지가 가족과 헤어지고 부모와 헤어지고 나서 평생 그 마음에 이제 그 맺혀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외로이 살아온 당신 부모 환갑 못 챙겨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 환갑을 받겠냐면서 아버지 마음에 평생 이제 그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계시는데 제가 철이 들면서 아버지 속을 썩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안 그래도 아버지는 평생 외로이 살아온 분인데 나까지 아버지 속을 썩였어야 되겠냐. 그 제가 철 들고 나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거스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온 거 압니다. 저도 제가 이 길을 오려고 할 때 저도 제 마음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외로이 살아온 아버지를 두고 내가 이 복음의 길을 나서려고 할 때 내가 이 복음의 길로 나서면 내가 부모님 잘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 쉽지 않은데 내 마음에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시다시피 저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 복음반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아버지 마음 아파할 거 알지만은 저도 내 마음의 눈물을 머금고 이 길로 왔습니다 하고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해드렸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마음에 저희 아버지는 늘 제게 오해를 했던 것이 이놈이 지 좋아하는 거, 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떠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제 마음에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온 거 알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길을 왔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에 있던 오해가 딱 풀어진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으니까 고맙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 눈에 눈물을 저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 혈혈단신으로 남한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굉장히 또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전 저희 아버지 눈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눈에 눈물을 봤습니다. 그날 저와 저희 아버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마음이 다 열려지면서 수요일날 복음반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날은 겨울이었는데 얼음을 깨고 세례식을 주는데 그 노인분이 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야, 너 그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가자. 네 결혼식 할 때 한번 뵙고 그동안 내가 못 뵀는데 한번 인사드리고 가자고. 그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니까 박 목사님께서 아이고 김 선생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게 다 사탄이가 막아서 안 그랬습니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면 지금도 이렇게 늘 마음에 참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실부 수양에 우리 또 모친님들 또 부친님들을 뵈니까 저희 아버지를 뵙는 것 같고 또 어머니를 뵙는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고 돌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식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얼마나 꿈만 같은지 압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에 작은 오해가 하나 딱 풀어지니까 금방 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에 많은 오해를 이렇게 시켜놓았고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들보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들보가 뭔지 잘 알 겁니다. 집을 지으면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들보를 올리고 그 다음 석가래를 세우죠. 예, 그게 뭔지 아시죠? 예,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석가래가 뭔지 들보가 뭔지 눈에 선하죠. 예, 실버 캠프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들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놓은 큰 이제 나무인데,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4절,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니, 들보가 눈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눈에 들어가도 우리는 불편해서, 여러분 티 빼봤습니까? 눈에 티 들어갈 때 뭘로 빼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어떻게 뺍니까? 예? 눈을 훅 풀어주죠? 그래도 안 되면은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티를 뺄 때 머리카락으로 빼는 거 압니까? 예?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눈에 딱 대면요, 안전하게 티가 잘 빠져요. 아, 처음 하셨어요? 아이고, 그걸 모르셨구나. 예. 근데 이 들보가 눈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이 들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들보가 어떤 거길래 들보가 눈 속에 있는데도 잘 깨닫지를 못하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가 더 더러우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교훈과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교훈과 비교할 수 없도록 이 안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고 깊은 마음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아니, 들보가 있는데 티를 못 보고 이제 티를 빼라고 하느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들보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들보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들보 하면은 크기로, 티는 작은 거고 들보는 큰 거고, 크고 작은 거 그 크기로 비교하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는 들보, 정말 큰 문제인데도 이걸 문제인 줄 알지 못하고 빼내려고도 하지 않냐고 깨닫지 못하는 들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보고 무엇이 튄지 성경을 놓고 한번 비추어 보면은요, 성경 속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다윗의 마음에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런 치마같이 이렇게 두르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다윗의 속살이 드러났던가 봐요. 그걸 미갈이 보고는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이제 비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제 7장에서 들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보와 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미갈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럼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이 미갈의 눈에 이제 들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춤추고 다윗의 속살이 좀 드러나는 것은 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티를 보고 미갈이 비판을 하는데 미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미갈이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윗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갈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들보, 다윗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다윗을 비판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미갈이 어떻게 다윗을 향하여 지금 비판을 하고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 허물로 따지자면은 미갈은 더 큰 허물을 가진 여자예요. 왜냐? 자, 이 미갈은 사울의 이제 딸인데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도망을 가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사울이 미갈을 재혼을 시킵니다.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3장에 보면은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십시오. 3장 15절을 찾아보십시오.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이 미갈은 자신이 핏값으로 산 여자이기 때문에 양피 100으로 정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가서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재혼을 하고 있는 이 미갈을 다시금 데려옵니다. 자, 그때 남편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울면서. 바울인까지 울면서 따라왔는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발디엘이 돌아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갈이 억지로 재혼을 해가지고 발디엘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이 발디엘이 미갈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갈의 마음은 다윗한테 온통 가 있고 늘 다윗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고 정을 주지 않았으면은 이제 다윗에게로 갈 때 어떡할까요? 잘 가라 이제. 그동안 한 번도 마음도 안 주고 정도 안 준 여자, 독한 여자, 마음은 오직 다윗에게 있는 여자, 잘 가라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이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미갈이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발디엘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거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갈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속살이 좀 드러났기로 손이 이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준 여자란 말입니다.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그와 함께 살면서 몸을 준 여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을 향하여서 업신여길 수 있고 다윗을 비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갈이 더 큰 허물을 가진 자죠? 예, 더 큰 허물을 가진 자고 더 큰 죄를 지은 여자가 어떻게 다윗을 향하여 업신여길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비판을 하죠. 업신여기죠. 그건 미갈의 눈에 덜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덜보는 더 큰 죄, 더 큰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큰 덜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의 마음에 덜보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서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 덜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440페이지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서 본적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9장에서 미갈이 다윗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했는데 미갈이 그걸 미리 알고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자,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위해 준 적이 있고 다윗을 구해 준 적이 있고 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 다윗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면 사울의 군대가 그를 추격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미갈이 시간을 벌어줍니다. 자, 우상에다가 염소털을 씌워가지고 침상에 누워놓고는 다윗이 병들었다. 다윗이 병들어 지금 꼼짝을 못한다. 자, 이렇게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위하여서 큰 공을 세운 적이 있고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고 다윗을 위해 준 적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미갈을 다시 불렀을 때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미갈이 업신여겼던 것은 오늘의 다윗, 왕이 되어서 저렇게 춤추고 뛰놀고 있는 저 다윗, 내가 그때 다윗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다윗은 없는 거야. 내가 그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늘의 왕됨 다윗이 있겠어? 미갈의 마음에 내가 다윗을 위했다. 내가 다윗을 도왔다. 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갈의 마음에 덜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위한 것, 다윗을 구해준 것, 다윗을 위하여 시간을 벌어준 것,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갈의 마음에 덜보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다윗을 향하여 비판할 수 있고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허물은 키에 불과한데 이 미갈의 눈에 덜보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빼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게 다윗의 티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들보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지금 너 눈 속에 너에게 지금 들보가 들어있는 거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히 본다. 여러분, 미갈이 발디엘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은 간음을 했다는 거죠. 다른 남자에게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덜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는 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마음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뭔가 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속에 덜보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빼내지 않으면 밝히 볼 수도 없고 그걸 빼내지 않으면 늘 판단하고 늘 비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자,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보면은 25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허물과 그 죄보다도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원수가 이들을 조롱할 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담당하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는 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원수에게 조롱을 당할 걸 염려하지 그 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가 잉태하니까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아내가 잉태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아내하고 가서 좀 편히 쉬어라고. 우리아가 충신이기 때문에 집에 안 가요. 다른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쉬리오 하고 안 갑니다. 보면은 둘째 날 왕이 술을 권해가지고 그래 지가 맨정신에는 안 갔지만은 술 취하면 가겠지 싶어서 술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얼마나 충신인지 그래도 집을 안 가요. 결국 다윗은 그 이제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맹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 죄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자, 선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고 그 나단의 책망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했을 때 나단 선자는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사단으로 하여금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범죄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조롱을 당할 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는 피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이 연약함이 미갈의 허물과 미갈의 연약함, 자, 미갈이 다른 남자 발디엘에게 갔지만은 그것이 다윗과 미갈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가 있는 걸 알지만 그를 찾고 그를 부릅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여자가 없어서 미갈을 다시 부르겠어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젊은 처녀들이 있을 건데 미갈을 부르는 것은 내가 양피 100으로 정원한 여자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미갈을 다시 부릅니다. 다윗은 미갈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통해서 생명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허물도 어떤 연약함도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과 다시는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미갈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냐? 이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미갈의 속에 들어있는 덜보란 말입니다. 그 덜보는 내가 다윗을 구해줘서 내가 다윗을 위해 준 적이 있어.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그때 다윗을 위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윗이 오늘날 왕이 되었겠어?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덜보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윗과 미갈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다시는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어떤 허물과 어떤 연약함도 그것이 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는 키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도둑질하는 거 좀 도둑이고 살인을 하고 가늠하는 큰 죄고 그렇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건 티에 불과합니다. 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야, 저건 참 문제다. 하나님 볼 때 크게 문제될 죄는 없단 말입니다. 다 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덜보로 작용하고 있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마음속에. 그건 미갈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잘한 것이 있어. 나는 옳은 것이 있어. 나는 선한 것이 있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주고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보다는 나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섬겼어.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있어. 전부 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주를 위했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를 위했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마음에 들보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빼내지 않으면 망한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불행해진 것은 그가 발디엘에게 시집 간 것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내가 다윗을 구해줬어. 내가 다윗을 위해서 잘한 그것이, 잘했다는 그것이 미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는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그런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 앞에 서보면은 내가 늘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범죄와 이런 게 문제인 줄 알지만은 여러분이 문제 삼는 연약함, 여러분이 문제 삼는 죄, 여러분이 문제 삼는 여러분의 악한 것, 부족한 것, 그건요 전부 다 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들보로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들보가 재진 사람이 있고 마음에 그 들보가 재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딛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야 내가 믿음으로 했다, 내가 잘했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거죠.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를 되찾게 하셨는데, 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2장에서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 애굽에 내려가서 또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일,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을 거치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가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고 이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나는 믿음 없고 나는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팔아먹었지만은 자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내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잘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들보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18살 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찍 받았죠? 예. 18살 때 구원받고 사역을 25살에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 나이 24.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참 뛰놀 나이에 복음 전하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24, 25 되면은 한참 뛰놀 나이죠. 예, 단기 선교 갔다가 또 아이와이프 활동하고 한참 뛰놀 나이인데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 이렇게 갔었습니다. 아주 이제 조그만한 교회인데 교인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해 겨울에 10월 달에 이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김장을 담았던 일을 아직도 기억지 않고 잊고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 가난한 살림에 김치라도 많이 담아놔야 그래도 창거리 걱정 안 하죠? 예, 그해 겨울에 김치를 담았는데, 제 아내도 김치를 잘 담을 줄 모르고, 저야 뭐 더더욱 담을 줄 모르죠. 그때 젊은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김치 담글 때 보니까 용을 쓰면서 이제 김치를 담궜어요. 담을 줄 몰라가지고요. 저보고 이제 간을 보고 맛을 보라 컨대 제가 볼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담는데 너무 싱겁게 담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쉬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이게 싱거워가 빨리 쉬면 안 된다 싶으니까 조금씩 좀 짠 쪽으로 기울어졌겠죠? 그 얼마나 짜게 담았던지. 왜 겨울에 이제 먹으려고 무 넣어놓잖아요. 그죠? 그 겨울에 이제 그 무, 김장김치에 무 잘라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죠? 그 무가 짱아찌가 돼 있더라고요. 이듬해 봄이 됐는데도 안 쉬어요. 짱아찌가 돼가지고. 그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야, 참 멍청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아니, 그 동네 할머니들 많을 건데, 아이고, 가서 할머니 우리 김장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줬을 건데, 그렇죠? 여러분도 도와주겠죠? 아니, 뭐 평생 담아온 거니까, 젊은 세대기 뭐 김장 못 담아가지고 담아달라 하는데 그거 안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안에서 한다고 용을 쓰다가 이제 짱아찌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제 나이 25, 제 아내 나이 24에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시골에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면은 전도하러 가면은 성경 말씀 펴가 전도하려고 말씀은 안 듣고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얘들아 몇 살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가 몇 살이냐 하고 물어요. 보면은 나이는 또 왜 물어보냐. 이 전도하러 왔는데 그 제가 그때 있잖아요. 아우 서른만 됐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적은 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그 나이 25살에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할머니들 볼 때 어떨까요? 아이고 자들이 저 학교는 마쳤는가? 어? 저 어린 나이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이래 이제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사갔지만 옛날에는 동안이었습니다. 동안. 늘 나이를 물어보는데 그 제가 제 아내가 요즘 절들어 있잖아요. 염색을 하라케요. 염색을. 아이고 앞머리가 좀 휘었다고 이제 염색을 하게 제가 추구도 안 합니다. 보면은. 왜냐? 하도 나이 어린 게 한이 맺혀 가지고 그래도 새치지만 이렇게 좀 흰머리가 좀 있어야 그래도 어리다고는 안 봐주니까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복음 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위한다고 위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저희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온 거 알지만은 부모도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복음의 길을 나서려고 할 때, 야, 내가 이 복음의 길로 따고 뭐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겠죠, 그죠? 아버지가 평생 바라는 건데, 아들 하나 두고 평생 바라는 건데, 그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저를 데리고 같이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안에 아들 하나니까 손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 내가 아주 어린 나이에 때부터 제사를 아침에 일찍 드리잖아요. 보면은 그 제사 상 차리는 법부터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 아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 싶어. 그래서 사과는 동쪽에, 배는 서쪽에, 맞죠? 그 놓는 방향이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몇 번째 줄에 뭘 놓고, 두 번째 뭘 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옮겨놓고, 마지막 잔은 이제 나중에 첨잔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걸 조금 부어야 그 다음에 첨잔을 내가 더 부을 수 있으니까 조금 붓고, 지금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제 그렇게 제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래 하셨는데, 내가 이 길로 딱 오면 원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아, 말씀은 역시 진리예요. 저희 아버지가 원수가 되는 같으니만 하나님이 원수가 돼도 화목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길을 오면서 내 생애를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오고 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의 일을 하면서 큰 예배당도 짓고 이제 이 대덕 수양관이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수양관이 700평입니다. 크죠? 예.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500평을 지었거든요. 4층 건물로 2층 건물 크기로 이제 똑같은 층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프리카에는 땅을 팔 때부터 손으로 팝니다. 꽃갱이로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철근 자르는 기계도 없어서 손으로 이제 셋톱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철근을 잘라서 공사를 하고 공거리는 뭘로 치는지 압니까? 예? 공거리는요? 대한민국은 한국은 레미콘 차 부르면 되죠? 그리고 펌프카로 쏴주죠? 그죠? 거기는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은 믹서기가 있는데 경운기 엔진 달아가 통통통통 하면 돌아가는 믹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자갈, 모래 이게 물 이렇게 썩잖아요. 그죠? 밖에서에 담아가지고 자갈 하면 자갈 세 통, 뭐 모래 몇 통, 뭐 이제 시멘트 몇 통 이렇게 부어 넣어요. 그 시멘트 넣는 사람이 있어요. 시멘트 넣는 사람이 시작할 때는 흑인인데 좀 지나면 백인으로 바뀌어요. 시멘트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자갈, 모래, 이거 시멘트도 다 일일이 다 사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속여요. 모래하고 이제 흙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모래 한 차를 가지고, 모래 두 차를 만들어요, 섞어가지고. 그래서 모래를 딱 쥐면 있잖아요. 이게 뭉쳐있어요. 모래는 이게 안 뭉쳐지잖아요, 그죠? 이 흙을 섞어놓은 모래는 이게 딱 잡으면 뭉쳐있어요. 그런 건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모래 우리 안 산다고, 이제. 좋은 모래만 사야 되고 자갈을 또 사면은 위에는 굵은 자갈에 밑에는 석분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석분이 그럼 또 이제 그거 이제 또 이제 다 확인해가 일일이 사야 되는데 그거 사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500평에 공고를 칠 자갈 모래 시멘트 쌓아놓으면은요 운동장에 한 가득이에요. 그걸 딱 이제 다 샀어요. 이제 다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공거리를 쳐야 되는데 사람 많이 동원될 때는 한 200명까지 이제 장정들이 동원돼가 공거리를 치거든요. 그 자갈 모래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걸 보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예? 저놈을 언제 다 비벼가지고 저걸 건물에 갖다 저걸 붙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재래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건물이 이제 완공되어지고 그 건물만 완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첫 해 준공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에 가득히 찼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이제 방송국도 들어오게 되고 방송국 허가도 받게 돼서 방송국도 들어오게 되고 또 마나임 바이블 칼리지라고 목회자들을 얻을 수 있는 또 칼리지가 시작되어지고 제가 이제 마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케냐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학교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하는 이 학교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지만 100년 동안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됐고 케냐에서 가장 크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주간만 와서 수업을 받아요. 월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케냐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정식 대학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신학교가 있어요. 4년제 신학교가. 그 다음 선교사들이 와 세운 무료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무료 신학교를 해도 목회자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한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이.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어부도 있고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매일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료라 해도 매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수업을 받으면 되니까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 돈도 벌 수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케냐 목회자 실정에 딱 맞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현지 목사님이 케냐 기독교 역사상 100년 동안 아무도 이런 학교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위하여 한 것이 있는 그게 들보가 되는 것처럼 내게도 역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젊음을 드렸다는 것, 내가 어린 나이 때부터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 내가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주를 위해 했다는 것, 내가 잘했다는 것, 복음의 진보가 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전부 다 들보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내지 않으면은 망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잘했다는 것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고 은혜를 입었다는 걸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들보 그건 여러분이 잘못을 한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선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이 있어 잘한 것이 있어 내가 또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 있어. 주를 섬긴 것이 있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마음에 들보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티를 문제 삼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허물은 티에 불과하다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허물과 그 부족함은 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삼는 것,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는 것, 남을 위했다는 것, 내가 신앙을 했다는 것, 주를 섬겼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전부 다 들보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잘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물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했지만은 나는 아내를 팔아먹었지만은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네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당신이 붙들고 있고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잘한 것도 내 허물도 그 단은 번제단은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곳이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잘한 것도 불태워지고 잘못한 것도 불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곳, 그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한다. 야, 무슨 남자가 어렵다고 아내를 저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냐.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 롯의 마음에 들보가 하나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브라함을 비판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판단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법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예, 마음의 들보가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 마음의 들보가 있는 사람 늘 법관처럼 사는 거예요. 영이네 육이네 잘했네 잘못했네 옳으네 그르네 늘 법관처럼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들보가 하나 딱 자리를 잡으니까 법관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교회 안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많죠? 예. 30년, 40년, 50년, 복음과 함께, 오랜 세월 교회와 함께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들보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은요, 롯처럼 법관으로 사는 거예요. 늘 옳은 기준으로 영이네 육이네 늘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보로 자리 잡고 있는 그걸 빼내기 위해서 실수도 하게 하고 또 연약함도 드러나게 해서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마음의 들보가 자꾸 커져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불려나와서 연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우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들보를 빼내는 일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법관의 위치에서 늘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영적인 옳은 기준을 갖고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워서 내 마음의 들보를 빼내게 하시고 이제는 아, 저 사람 속에 마음의 들보가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저로 옳은 기준을 가지고 법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야, 내 마음에 이런 들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내 마음에 이런 옳은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냐? 내가 무슨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나 내 자신을 모를 때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밝히 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들보고 무엇이 튄지 밝히 보게 되어질 때 아, 내 마음에 은혜를 입었다는 그 하나하나가 주를 위했다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들보로 작용하고 있구나. 미갈의 마음에 다윗을 위했다고 한 그것이 다윗을 구해줬다는 그것이 들보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적은 허물과 적은 그 티를 보고 업신여길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제 무엇이 튀고 무엇이 덜뻔지가 여러분 마음에 비춰져서 여러분 마음의 덜보가 제해진다면 밝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에도 또 신앙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에 덜보가 제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